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와 또 긍휼과 힘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에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인도받게 원하옵고 각 교회가 각 교육자들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 깊은 말씀과 더 기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기회가 되게 한다을 대해 주옵시고 주의 은혜 속으로 깊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큰 주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있는 귀중한 한 주간 되도록 힘을 더하시고 또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또한 여호와를 찬양하며 많은 환경과 사정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놓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장 3절 말씀 3절 4절 5절 말씀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3,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계속 지금 마태복음을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런 각도로 이제 시작되어서 어느덧 구약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다른 것보다 뭐 성도님들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뭐 사람이 한 목회자가 살아가면서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해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혹시 이제 이런 발걸음 있었나 이렇게 좀 시간 날 때 툭 보면은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고 만약에 이것이 주일이었다라면은 못했을 거예요. 또 토요일이었다 그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매일 주일날 이렇게 보는 게 쉽진 않지만 이 새벽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해보면서 또 이제 마태복음을 지금 일곱 번째 나가는 시간인데 마태복음 빨리 끝내야 되겠다 생각을 굴뚝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오늘 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구절을 보면요. 요걸 좀 보기 전에 지난번 우리가 7장부터 5장, 6장, 7장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그다음에 8장, 9장, 10장 이렇게 해가 이제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은 11장, 12장, 13장이 13장 53절까지가 사실은 세 번째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 날, 뭐 수업 날들을 기록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을 마치실 때마다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말씀을 마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니라는 표현이 한 다섯 번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다섯 개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고 뭐 성경 그냥 읽으면 되죠 뭐 그렇죠 읽으면 되고 성경 그냥 뭐 펴서 보는데 읽으면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랄지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를 정말로 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그 말을 들으면 아 그런 각도인가 보다 뭐 읽으면 되겠죠. 근데 그것하고 성경을 정말로 쭉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왜 이렇게 이 부분을 반복하지? 아, 성경이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쓰여졌구나. 라고 발견되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그리스도만 기록되어 있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지향해서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끝이냐? 아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계속 방향은. 그렇게 성경이 읽혀지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필요한 부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요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원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부분들을 모를 것인데, 그 모르면 한평생 나름대로 원하는 생각, 나름대로 원하는 가치에 역점을 두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원래 저자의 의도가 A인데 계속 뭐 C, D, E 이렇게 읽고 나간다라고 생각해도, 예를 들면 어느 저자가 책을 쓰면서 제주도에 대해서 글을 쓴 거예요. 제주도. 그냥 대충 읽고 틈틈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그걸 봤냐면은 그냥 무슨 뭐 예를 들면 바람이 많이 부는 곳 이렇게만 기억한 거죠. 바람 많이 부는 곳이 제주도밖에 없겠습니까? 그런 식인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썼는데 그냥 그 책을 부분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햄버거 이렇게 기억한 거예요. 그럼 미국을 햄버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표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냥 읽히는 대로 읽히면 그냥 원하는 대로 봐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어야 되고, 특별히 주의 길을 또 복음을 의지하면서 한평생 살아갈 우리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한 번쯤은 좀 꼼꼼히 읽는다고 해서 다 읽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냥 눈 감고 더듬어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방향을 알고 가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 2절, 3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이 11장. 요한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그렇죠? 질문이 뭐였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엘리야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뭐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쭉 내려가면 14절 말씀 보니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누굴 보고 한 얘기냐면 지금 세례요한을 두고 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세례요한이 우리 말라기를 보게 되면 사장에 엘리야가 온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요한을 의미하는 거야.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그 얘기를 예비했던 그 인물, 그 엘리야. 그 오늘 본문을 보니까 14절에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요.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 글로 나온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 성경을 보게 되면 빨간 글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저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 세례요한이 엘리야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였던, 예언되었던 그 세례요한이 하고 있는 질문, 고민이 뭐냔 말이에요. 고민. 그게 뭐냐면 그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가 맞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보내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4절,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렇죠? 뭐 그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죠?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맞다 아니다 이런 말도 아니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각도가 안 맞는 말씀이죠. 아니 지금 메시아가 맞냐고 물으면 맞다 아니다 그가 누군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좀 봐라 이것을 전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을 말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죠. 우리 이사야서 한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 말씀 한 네 구절 볼 건데요. 이사야서 2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래서 맹인이 눈뜨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35장 5절 6절입니다. 35장 5절 6절 말씀. 5절만 35장 이사야서 5절만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런 말이 있고요. 42장 7절입니다. 4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61장 1절입니다. 6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쭉 뭐 2절, 3절, 4절 쭉 나와 있는데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신체적으로 질병 있는 자들에게, 맹인에게, 귀머거리들에게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런 일들이 메시아가 올 때 있을 일들인 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왜? 세례요한과 세례요한 제자들은 메시아 오시면서 관심이 많잖아요. 왜? 그분들의 사역이 주로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적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표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어서, 넘어와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5절 다시 보면은, 맹인이 보며 못 고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시면서,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쭉 세례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10절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 세례요한이 일반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평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구약에 인용한 말씀이죠.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실제 그 말라기에서 말했던 그 엘리야에 대해서 그가 누구였는지, 세례요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서 밝히고 있으면서 세례요한 또한 예언된 인물이었음을 이렇게 말씀을 쭉 보고 있는 장면이 11장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 세례요한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니까,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갑자기 이제 좀 바뀌어요. 그렇죠? 어떤 말씀하시냐면 회개에 대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곳이 어디냐? 그게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말했던 것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도통 회개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버나움이었던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8장 내용 보면요. 마태복음 8장 내용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8장. 8장 그 모든 내용들 사실상은 가버나움에서 있던 장면들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중풍병 걸린 부분들을 낫게 하고요. 또 쭉 가면서 14절쯤 가면은 베드로의 뭐 장모, 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고치는 장면도 나와 있고요. 바다를 잔잔케 하는 장면도 나와 있고요. 귀신 드는 사람들을 고치는 장면도 나와 있고요. 쭉 오죽하면은 귀신이 나가면서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돼지떼의 경제적인 큰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떠나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계속 행한 거예요. 또 9장 말씀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고 한 관리인 딸을 고치고 예수님의 옷을 만든 혈뇨병 환자가 낫게 되어지고 맹인들이 눈 뜨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많아요. 이게 다 가버나움의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 일들인데 그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 화 있을 진저 11장 21절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소돔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 전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했더라면 아마 그 성도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이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왜 너희들은 진정한 돌아섬이 없냐.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구약에서 그렇게 전달했고 그렇게 대망했고 그렇게 소망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니까요. 와서 메시아라는 증거로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지만 그렇죠? 실제 그가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그들이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요한까지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당신입니까? 이걸 왜 묻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주로 뭐로 오시냐면 왕으로 오세요. 왕으로. 왕으로 오시면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되고 실제 선지자의 몸으로서 그 시대 왕에게 바른 말을 직언을 하면서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 오게까지 갔고 실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엘리야 같은 행색을 하면서 광야에서 회개를 천국에 가까웠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잖아요. 근데 그도 헷갈리는 거예요. 당신이 맞습니까? 너희가 본발을 전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 와가지고 큰 대변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신경 안 써도 될 만한 그런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다수 그 많은 다수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면서 그들에게 큰 메시아인 표적들을 많이 행하고 계신 거예요. 세례요한도 헷갈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왕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병자가 낫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예상 밖의 일들인 거예요. 그 세례요한도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야, 내가 저분에 대해서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 저분이 아닌가? 왜 나라가 큰 변화가 없고 왜 큰 이렇게 사회에 큰 변화가 없고 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병자만 낫게 하지? 왜 이 사회에 있는 저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들을 뒤집어엎지 않고 왜 그냥 무리, 그냥 명칭도 없어요. 그냥 무리. 다수가 따르니라 그냥 그런 명칭이에요.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그러니까 좋은 소식, 구약에서 말했던 그 좋은 소식, 병자가 날 거라는 그 좋은 소식, 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좋은 소식, 왜 저들에게만 복음이 전달되지? 그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바예요. 그것도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던 바예요. 이사야가 구약의 로마서라고 불려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기록한 구약 성경이 이사야거든요. 그 내용의 중요한 내용들을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내용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씀을 전달을 하고 세례요한 제자들은 또 돌아가서 세례요한에게 말을 했겠죠. 그러면서 돌아보니 많은 표적을 행했던 표적을 왜 행했냐? 메시아임을 전달하려고 증언하려고 표적을 행한 거예요. 나 능력 있으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였지만 진정한 돌아섬과 회개가 그 땅에 없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좀 더 나가기 위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뒤에 보면 알겠지만 아예 돌아오지 않고 본인들이 잘 믿고 있다라고 본인의 지혜 있다라고 본인은 슬기로운 사람들이라고 뭐 스스로가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지금 말씀을 11장 내용에서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 땅보다 더 이상의 악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꾸짖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죠. 25절 말씀 보면은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숨겼고 어린 아이들에게 단순하고 이 말씀이 맞다고 여기고 저 표적을 보고 메시라고 여기는 그 일반 무리들, 일반 다수들, 그렇죠?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겼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들에게 온전히 그대로 예수님 표적을 보고 그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모습을 빗대어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 보세요. 아들의 소원대로 알게 되는 사람만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 아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원하시는 그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렇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냐? 율법에 탁 매어서 참된 복음이 없는 그들을 향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30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면서 11장 말씀을 마십니다. 12장을 넘어가니까 그때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12장 질문이 등장하는데요.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났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잘라 먹는 일들이 외부로 보기에 크게 표가 나겠습니까? 장모님 되게 논산이에요. 그냥 논 한가운데 이렇게 동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방 평야 논이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훅 훑어서 이삭 몇 개 따는 거 이거 일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정도에 아니 큰 수박을 따먹은 것도 아니고 큰 멜론을 따먹은 것도 아니고 큰 송아지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쌀, 벼 그냥 이삭 몇 개를 따먹은 거 이렇게 비벼가지고 후불어가지고 몇 개 먹었겠지 이렇게 그거를 책 잡을 정도니까 얼마나 지켜봤겠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왜 당신들 제자들이 제목이 뭐였냐면 질문이 뭐냐면 왜 안식일을 범하냐는 거였어요. 안식일에 왜 안 해야 될 것들을 하냐는 거였어요. 정말 콩을 사는 일들 이런 일들은 그렇죠?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답이죠.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시장할 때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일입니까? 진설병을 먹는 일이에요. 사절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했느냐. 제사장들만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다윗이 취했던 장면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5절 말씀 보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이 부분 또한 구약의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얘기죠.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안식일에도 제사를 지냈어요. 이 자체가 사실은 율법을 범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노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냈다. 근데 그 제사 성전 내에서 제사장들이 행하는 그 일들은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다윗 얘기를 하고 다윗이 먹었던 진설병 얘기를 하고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행하는 제사가 죄가 아닌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5절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려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렇죠? 인자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실제 이 안식일의 주는 나다.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권위 있게 전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질문 두 번째가 나와요. 질문 두 번째. 두 번째 내용 보면요.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병 치유에 대해서. 그렇죠? 언제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문제 없는 겁니까? 묻죠. 11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저 손 마른 사람이 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병 고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손 마른 사람은 장애 있는 사람은 멀쩡하고 서 있었겠죠. 그 보고 있는 가운데 손 마른 사람, 그 손에 장애 있는 사람을 회복하고 고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모함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어지죠.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소문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또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속 이사야서 인용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쭉 하면서 21절 말씀까지 이사야서 인용 구절을 쭉 말씀하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바리새인들이 말을 해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이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말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그걸 또 들은 거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금 어떤 말 하는 거냐면 질문은 아니지만 어떤 표현 하냐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은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알세불 바알세불의 이 왕의 권한을 빌려서 귀신을 쫓은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빈정대는 모습들이 여기 계속 어떤 장면이냐면요. 바리새인들과 계속 예수님과 논쟁하고 대치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 말씀 보니까 중간에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장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약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장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벨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하고 있냐면 천국이 온 거예요. 천국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약은 씨와 땅의 이야기예요. 씨와 땅. 이 땅이 이제는 물리적인 땅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곳을 의미하는 거죠. 그 땅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이다. 쭉 말씀하면서 32절 말씀 보니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쭉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37절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38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이제 빈정대면서 요구하는 거야. 뭘 요구합니까? 요구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냥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을 책을 잡아가지고 말하는 것에 모순을 잡아갖고 말하는 것에 틀린 걸 잡아가지고 사회지간 큰 죄를 씌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 원합니까? 빈정내면서 다리 떨면서 말하는 거죠. 39절 예수께서 말씀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살아나는 장면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요나서 볼 때 보았죠. 우리가 그때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뭐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요나의 표적이 뭘 의미하냐?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1절 마지막 부분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렇죠? 42절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사야서 인용을 통해서 호세아 인용을 통해서 요나서 인용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와 있죠. 쭉 하면서 45절 말씀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딱 이렇게 데려가면서 바리새인들의 말들을 이렇게 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요약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 그러면서 46절 말씀 보니까 49절 말씀 보니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지죠. 13장 말씀을 보니까요. 13장. 13장까지가 사실은 예수님의 세 번째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죠. 13장 그날의 1절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또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서 천국 비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그 비유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도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네 밭에 대한 비유가 13장에 쭉 나오는 거죠. 좀 천국에 대해서 그 비유 어떻든지 간에 11절 말씀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천국이 허락이 안 된 거예요. 그들이 지혜롭다고 여기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그들에게는 천국이 알게 계시 안 되었고 너희들에게는 지금 이것이 알아지고 있지 않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씨의 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쭉 말씀을 주고 있는 장면들이 23절 말씀까지가 그 어떤 씨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23절 말씀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냐 하시더라. 계속 자라날 것을, 확장될 것을, 파급될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것,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알게 되어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이 땅을 통치한다는 것을 그때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개입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쭉 넘어서 24절 말씀부터 보니까 지금 그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죠. 25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좀 아까는 천국에 뿌려진 좋은 씨, 내 밭을 말하면 좋은 씨, 좋은 밭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밭에 가라지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가라지는 누가 뿌렸냐? 25절에 원수가 와서 뿌렸다. 뭐 이걸 두고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뭐 그 부분 나중에 설교할 때 하고요. 오늘은 지금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건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에 대해서 가라지가 항상 있을 것을 30절 말씀까지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고 가라지 결과적으로는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비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31절부터 말씀 보니까 31절부터는 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렇게 나와 있죠. 31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지금 내 밭에 대해서 나왔고 가라지에 대해서 나왔고 지금은 밭에 심겨진 겨자씨 얼마나 작은 겁니까? 작게 시작된 그 소망이 커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냐. 사실 저는 겨자나무를 잘 몰라요.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근데 이제 엄청 크다 그래요. 씨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점점점점 커짐에 대해서. 그렇죠? 점점점 커지고 확산될 것에 대해서 천국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창세기가 뭐가 기록됐고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거 기억하겠습니까? 가야 될 천국에 대한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숨을 막 헐떡이면서 지금 막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누가복음 기억할까요? 마태복음 기억할까요? 내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통치가 있는 천국을 기억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멀리 들릴지 모르겠지. 지금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 오신,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왔음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있고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 왔음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 뭘 말하고 있냐면 메시아가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 믿는 유대인들한테. 특별히 가끔 문득문득 자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 저분이 메시아다. 너희 안 믿지. 너희 슬기롭다고 말하고 지롭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숨겨진 거야 라고 말하고 이 비유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 부름받은 자들은 이 비유를 알아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 알아먹는 가운데 있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한다라고 10편 78편 말씀을 들어서 인용해서 하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라지 비유가 또 설명하는 장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쭉. 그 다음에 44절,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진주, 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각종 물고기가 그 모는 그물. 그쵸? 그렇게 보화와 진주와 그물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또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51절 하시는 말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뭔 말인지 알아먹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묻는 거죠. 그럴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답하되 예 알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죠. 5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과, 이거는 일반 서기관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선택받고 구원받은 그 율법 학자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새것과 옛것을, 그렇죠? 옛것 오래된 약속 구약, 새것 지금 이 장면들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또 있죠? 이 모든 비유를 말씀을 마치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세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내용 순으로 좀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것과 옛것, 옛것이 새것을 드러내고 있고 새것을 통해서 옛것이 맞음을 말씀할 수 있고,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 예수님 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지금 새것인 거예요. 이 모든 새것들은 저 옛것의 근거에서 나오는 말씀들인 거예요.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뭐 끝나는 장면이지만 또 내일 또 보게 될, 뭐 다음에 또 보게 될 내용들은 또 네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게 되어지면 메시지들이 어떤 주제의 방향이 이렇게 있어요. 모든 주제가 함께 계속 겨냥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천국,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요약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내가 모든 선지자가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메시아가 나임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장면들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참 그리스도의 심에 발견되는 귀한 날이 되어야 되겠고,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발견해야 되겠고, 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더더욱 커지는 그런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또 주님께 아래 있는 인생에 대해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순간순간 드는 많은 생각과 많은 것들을 인해서 자극받지 않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머리가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오늘의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통하여 이미 임한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메시아 오셨음을 감사하며 또다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은혜를 도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가기에 부족함없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인도받기 원하며 또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모든 교회와 나라와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